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퍅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욥의 친구 빌닷은 욥아 하나님께 빌고 구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권면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변명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욥의 자기 주장은 계속되며 심히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비진리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참회개는요, 이유와 변명이 없어집니다. 참회개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래서 범죄했고 저래서 이렇게 악을 행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그런데 참회개가 되면 다 내 잘못이다 되니 어떤 이유 변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당회장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세세히 알려주셨고 또한 놀라운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응답과 축복을 받아 형통하나 불순종하면 어려움과 시험환란 중에 거할 수밖에 없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신앙인들, 교회들에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원의 주님,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 당연히 강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교회 나오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었으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경에 기록하신 아버지의 그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알고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면 내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라고 알고 기도하기는 하면서 죄를 지을 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은 드리려 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축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나로 인하여고 그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 오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 또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둠을 싫어하시는 경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사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어도 다시 어둠 가운데 거하고 행하면 주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명백한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빛에서 떠날 때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돌이킬 수 있고, 아, 이것이 바로 내 문제였구나 라는 것으로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다시 빛을 찾아올 수 있죠.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배운다라는 것이 감사한데, 요번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으며,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 깨우침을 더하심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내가 구원의 유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한쪽은 알고 다양한 그 양면성의 하나님의 공의는 알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그런 아버지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신앙 안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악을 깨우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욥기 9장 3절부터 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쟁변하다는 말은 다투어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경외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빛 자체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곧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내가 내 얼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신 대로 어둠이 있는 우리 피조물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흠과 점도 없으신 분이신데,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따지고 쟁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말은 맞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욥은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욥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였지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기에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자녀들과 재물을 다 거둬가셨고 질병에 고통까지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저는요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걷어가신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지혜로우시다, 힘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힘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깊이 또한도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너무나 잘 듣고 배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섭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깨닫고 있지요. 잠시 인생들을 향한 무궁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니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뭔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미사어구를 써서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높이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러니 응답해 줄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높으심,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온전하심, 빛 자체이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십자가의 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으로 갈 것을 아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만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가 미리 알려지면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로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 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자, 이를 알지 못한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악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대회 때도 당연히 설교 안에 원수마귀 사단이 지혜로운 것 같이 여기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자기 꾀에 넘어간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에 그러한 섭리를 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이들을 동원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자기네 권세가 이제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혜요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니 죽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로써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곧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장하는 권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이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자, 영계의 법칙 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건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가 됐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데 어둠에 속한 인생들, 죄 가운데 삶으로 사망에 가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또 그것을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할 것도 아셨기에 그러니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런데 죄 없이 죽임 당하셔야 돼요. 그것도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죽임 당하셔야 이러한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여 멋지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 분쇄되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신 이 모든 주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처럼 사랑의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한 힘과 지혜로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거역한다면 형통치 못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말대로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거역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진리를 통해 권면했는데도 욥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만일 스스로 강퍅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말하는 욥의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하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참 답답하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그동안 수없이 듣고 양식 삼은 말씀을 과연 생활 속에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실상 내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탓,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해결되면 나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욥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욥기 강해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9장 5절부터 10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득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연히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옮기실까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해서 이유 없이 땅을 움직여 기둥을 흔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욥의 오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무조건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즉 예정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은 의롭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셨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무지했기에 여전히 자신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게는 하셨지만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 적은 없지요.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자리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별들이 각각 위치해서 변함없이 있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별들을 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속이 꼬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봉했다, 멈추게 하셨다. 이거는 좀 억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별들을 또한 자기의 위치 안에서 자기들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 우주 안에 혼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질서 또한 조화로운 것을 왜 하나님이 별들을 봉하셨다? 이렇게 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꼬이면 그래요. 좋았던 것도요. 내 마음이 안 충만하면 이상하게 말하고 표현할 때에 감정이 섞여서 말하죠. 지금 욥이 딱 그리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펼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의미 없이 붓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까지도 연계의 법칙에 맞추어 적절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인간이 경작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 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북두성, 묘성, 삼성은 별자리 또는 특정 별자리에 있는 별들을 가리킵니다. 북두성이랑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묘성은 황소자리 성자에 위치한 별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중앙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큰 별을 말하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별자리가 특별히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별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모든 별들을 만드시되 그들 사이에 운행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강하심으로 마음대로 별들을 봉하시며 온갖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욥에게도 예정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독재자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하면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던 단어였습니까? 그러나 공의를 정확하게 알면 사랑과 공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도 축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아갈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지켜갈 수 있고 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하고 계시고 그러하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를 배웠다라는 것, 그 진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또한 느끼시고 또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정과 예지 예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바로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예지와 또 예정과 예지 예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정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길,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품까지 안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빛에서 떠나면 구원이 유효합니까? 다시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반대로 가면 사망의 길로 가면 구원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정론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정해졌으면 그러면 끝까지 유효하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잘못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뭐라고 가르쳐요? 회개할 거니까. 회개할 거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거야. 너무나 진리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반대로 예지 예정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기에, 즉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셔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을 걸 알면서 따먹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따먹을 걸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나, 너무 우리가 헷갈려요. 이 성경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듣기 전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러니 예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자, 아담이 따먹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생들이 가는 것을 아셨으니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이 또한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지 예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셨고 오래 참으셨고 인간 경작을 계획하여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일 욥의 말처럼 예정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무조건 정해놓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지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예지 예정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의 테두리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것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자, 또 본문에서는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방의 밀실이란 이 땅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욥이 볼 때 북쪽보다는 남쪽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핍니다. 또 남쪽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 욥은 아마도 남방에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밀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방에 밀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뿐 아니라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 또 그날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 희한한 일과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도 성해시. 자, 인도의 첸나이의 당회장님께서 성해를 이루시러 가시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당회장님께서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자, 이전에는 없었던 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회장님이 공항에 도착하시는데 많은 인파가 당회장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시는 거예요. 자, 비가 이렇게 오시는 광경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도 이동할 때 불편하지만 환영회로 오신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비가 오실 때도 비를 그쳐주시는데 이때는 지금 비가 내리십니다. 공항에 많은 분들이 환영객으로 나와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를 맞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고 보통 비가 오면 좀 피한다든가 할 텐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회장님 강사님이 가시는 그 차를 막 따라서 오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회장님이 이루신 집회의 날도 중간 날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거기 모여있던 인파들이 어떤 분들은요,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입을 벌리면서 그 비를 막 이렇게 마시면서 기도를 받는 이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저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자, 왜 비를 내리셨나라고 보니 바로 이 첸나이 지역에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고 그 시민들이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이 물전쟁,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분쟁까지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께서 성회를 위해 도착하시는 그때 비가 내리니 이 환영객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당회장님이 비를 몰고 오신 분, 축복의 비를 가지고 오신 분 하면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리고 비가 오시는 중에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환자 기도를 받아도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면서 비신이 오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당회장님이 오시면서 비가 오셨고 그래서 가뭄이 해갈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놀라운 기사뿐 아니라 권능의 역사를 보고 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첸나이 지역에 수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딱 정해놓으셨다가 당회장님을 환영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딱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죠. 그 땅에 가문 것은 여러 가지 자연 조건 안에서 가물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당회장님이 오실 때 그들이 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 모든 천지를 다 주관하십니다. 천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시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런 예지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와 공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프게 했다가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게 된 것은 스스로가 삶의 건강상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질병에 온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지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예정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있기에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유 없는 연단은 없으며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어미하신 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함 가운데 계속하여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부터 12절에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신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본인 앞에 지나가셔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지나가신다면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느낄 수가 있지요. 성령 시대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일은 적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니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유창한 방언도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뜨거움도 느끼며 치료도 받고 각종 은사도 받는 등 영적인 체험도 하지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만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체험이 없고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다 빼앗아 가져가셨으니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처럼 막무가내로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욥은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한대로 앞일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성령의 음성, 영감으로 교통을 이루며 역사해 가시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관영하자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말씀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듭하여 소돔성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로 인해 소돔을 멸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였고 다음에는 45인, 40인, 30인, 20인, 마침내는 10인까지 내려가지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사랑으로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입으시고 그의 요청대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간구,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물음에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이시고 자상하게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 더더욱 조카 롯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싫다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왜 구하여도 응답 없을까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일 때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내 가족, 내 주변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 문제 또한도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어야 응답받는 것이지, 죄의 담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내 주변을 위해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 되어 하나님께 구하여야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히 진리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고 또 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행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속한 믿음의 성장은 물론 가정과 일터, 사업터의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이기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묻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아니요, 물음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며 예전 가운데 무조건 마음대로 행하는 독재자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큰 무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오해는 갈수록 더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나는 금식한다고 했는데, 나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야 할 문제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복음 안에 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변명하고 이유되고 있으면 이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한다고 해놓고 돌이키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아니죠. 어제 회개하고 오늘도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했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한 그것을 하지 말고 반대로 선과 진리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내 간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뭔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도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고자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함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들이 나와요. 이방인으로서도 치료받으니 나아만 장군은 왜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치료받았는가? 그 성경에 또 기록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치료받지 못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왜 치료받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치료받았는지를 타이저는 말씀을 통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행함은 행하지 않고 기도만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당의점이 채우신 그 깊고 오묘한 사랑과 공의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벗어나서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요청한다고 응답받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의자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적어서 아직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온 것만으로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당회장님께서 채우신 그 공의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당회장님은. 그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은 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 이것이 온전한 결과물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이끌어 갈 테니 아버지 부족한 믿음이라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고 그가 만났으니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당회장님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책임감 그렇게 책임져 갈 테니 부족한 믿음이라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공의를 채운 희생과 헌신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리어 응답의 폭을 넓혀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의자님이 기도해 주시니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 권능의 종을 통해 기도받으니 나는 어둠 가운데 살고 나는 구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자, 치료해 줬으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치료받았으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한 것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재에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전과는 달리 살아야 지킴받고 보호받고 다시는 질병이 틈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치료받고 응답받아놓고 다시 세상을 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제3자로 간증하시는 분을 보면서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치료받았는데 또 아파요. 치료받았는데 또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답을 주셨잖아요.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은 거 맞아요. 100%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치료받은 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빚을 가운데 행하니 치료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 다시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진리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때 치료받은 거 아닌가 봐. 아닌 거 아니면 1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통증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치료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감사가 변함없이 살아야 건강한데 그런데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분명히 다시 더 큰 병이 올 것을 더 중요한 것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래서 또 내 입으로 죄를 쌓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재난을 떠난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전에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게 또 질병이 왔어요?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치료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다시 병을 얻으면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부끄러워야 하는 건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쌓았던 충성을 다 깎아버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이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무지함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자신이 당한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신 것이니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며 여전히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하며 원인을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 하며 불평 원망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내가 당한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충성할 수도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뭇거리면 괴로움은 더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자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죄악에서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만 살고 아멘하고만 순종하면 좋지만 인생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들었어도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자기를 주장할 때도 있고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요, 대항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분들 그거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든 분들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안에 진리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비진리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진리를 선택하는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곤고함으로 내 잘못을 알려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비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그리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것,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진리와 선을 알면서 사랑을 알면서 행하지 못하면 이 또한도 여러분들 죄예요. 선을 알면서 선을 쫓지 않으면 이거 죄인 거예요. 죄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기뻐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뻐하지 못하면 이거는 죄 아닙니까? 자, 이러한 여러분들로 진리로 나를 비추어서 찾아가고 돌이켜가면 그것은 그 어려움이 그냥 해결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변화되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경작하시는 방법이니 그 안에서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 고집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려움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더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느끼며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이 하나님을 예정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힘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힘과 지혜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판단하는 말, 그로 인하여 시험을 자초하고 있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또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에게서 내 안에 얼마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다 진리의 말씀 듣고 알았지만 지금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 탓 저 사람 탓 이러하기 때문에 하며 문제 속에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알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지예정의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